시간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부터 2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성도의 연약함을 어떻게 도우시는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가르침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친히 다 그리스도 안에서 담당하실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신자가 구원의 여정 가운데 겪을 수밖에 없는 고난의 현실 가운데 또 어떻게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는지 함께 주의 말씀으로 가르침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어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복이 임하여서 강건함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에 합당한 삶의 순으로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은총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때로 우리는 이전에는 아름다운 정원이었지만 어느 순간 척박한 잡초가 무성한 땅으로 변해버린 땅을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이런 곳을 지나가면 뭐라고 써놓은 푯말을 보게 될 때도 있는데 뭐라고 쓰여져 있는지 가까이 가서 그 푯말을 보려고 해도 잡초 덤불이 가려져 있어서 알아보지 못하는 경우들도 경험합니다. 우리 교회당 뒤편에 있는 고봉산에도 그런 곳이 있습니다. 제가 산에 올라가다 보면 중턱쯤에 무덤이 하나 있는데 그 무덤이 얼마나 깨끗하게 잘 정돈되었는지요. 그래서 그 무덤을 지나쳐 지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처인지 길목을 나무로 막아놓은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무덤 앞으로 지나가지 못하고 우회해서 지나가야만 되는 그런 곳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1년 전부터 제가 그 산에 지나가면서 무엇을 발견해야 되는가 하면 그렇게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던 무덤에 잡초가 나기 시작해서 지금은 무덤인 줄은 알겠지만 전혀 정돈되지 못한 모습에 흉한 꼴을 하고 있는 그런 무덤이 있는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아마도 후손이 무덤을 끊임없이 관리했다가 아마 마지막 남은 분이 돌아가신 것 같아요. 이런 모습을 바라볼 때 보는 이로 하여금 안타까운 마음을 갖도록 만듭니다. 그러나 양자형을 받은 신자들이 학수고대하는 창조세계 모습은 이와 다릅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비록 피조세계가 저주를 받긴 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이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 손으로 만드신 작품 우리를 가리켜서 사도행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를 가리켜 하나님이 만드신 바라 그랬죠. 그 하나님이 만드신 바라는 말이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놓고 제가 앞서 예를 든 그런 무덤처럼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방치하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어그러지고 힘든 상황 가운데 그냥 그것을 두고 보시는 분이 아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안식년 제도와 희년 제도와 같은 의식법이 그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항상 부동산 문제, 이번에도 대선에서 이슈가 바로 이것 아니었습니까? 항상 이 때문에 어림을 겪습니다.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항상 일어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약 이스라엘 가운데 어떤 법을 주셨죠? 희년 제도를 두셔서 최초 하나님께서 한 지파에게 주신 그 땅이 어떤 상황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팔리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종이 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안식년 제도와 희년 제도를 통해서 본래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형태로 돌아갈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물론 구약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살펴볼 때 이런 제도가 실제로 실행된 그런 경우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런 제도를 통해서 무엇을 알게 되는가? 하나님은 반드시 어그러진 세상을 바로잡으실 뜻을 비추신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런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드러났는가?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께서 병자를 고치신 다음 네가 온전케 되었으니 라고 말씀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과 저를 그리고 아담 안에 타락한 피조세계를 온전케 하실 것입니다. 신자는 이 사실을 바라보고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이죠. 구속받은 사람만이 아니라 아담 안에 타락한 저주받은 세상조차 새하늘과 새 땅으로 만드실 것이라는 사실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새하늘과 새 땅은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보는 자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신자의 삶의 특징을 가리켜서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라고 바울은 표현했습니다. 허무에 굴복하고 썩어짐에 종노릇할 수밖에 없는 이런 세상 가운데서 신자는 양자될 것, 몸의 속량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존재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우리가 몇 주 동안 살펴봤던 로마서 8장 18절부터 지난주까지 살펴본 25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로마서를 믿음, 칭의, 성화라고 해서 구원론적 관점으로만 보는 경향이 강하지만 사실은 로마서는 그런 주제만을 다루지는 않습니다. 저주받은 세상 가운데서 신자가 어떤 과정을 겪게 되고 어떻게 해서 결국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로마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8장 29절 30절에 보시면 마지막에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죠. 부르신 자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를 영화롭게 하신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영어롭게 되기까지는 8장 17절 말씀대로 고난도 받아야 돼요. 이 고난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그것을 우리에게 생생하게 증거하기 위해서 이 고난을 해산의 고통에 비유했습니다. 우리가 항상 어림을 겪게 될 때 극심한 고통을 해산의 고통이라고 말하죠. 소설가들이 또는 시인들이 글을 남길 때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자신이 작품을 남겼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해산의 고통이 언제까지 계속되는 것이 아닌 것처럼 해산의 고통에 비유될 수 있는 신자의 고통도 언제까지나 계속되는 고통은 아닙니다. 신자가 있는 고난에도 끝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끝이 있긴 하지만 그 끝이 아직 우리에게 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을 바라보면 참 부러움이 있습니다. 그 고통과 어려움을 다 겪고 천국에 입성한 분들을 바라보면 그런 부러움이 우리에게 생기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알았던 사도 바울은, 다시 말해서 고난을 통과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았던 사도 바울은 자기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뭐라고 말하죠? 이기는 자가 유업을 받는다고 그래요. 전투적인 삶을 살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구원이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까지 완전한 구원이 이르지 못한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소망을 가지고 소망을 견지하면서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소망을 견지한다는 것은 마치 무엇과 같은가? 저는 한 번도 타보지 않았지만 사람을 태워서 공중에 날게 만드는 열풍선 기구가 있죠. 마치 그 열풍선 기구를 붙잡고 있는 상황. 이제 놓으면 어떻게 돼요? 그게 그냥 공중에 떠버리죠. 그죠? 그래서 그 소망의 풍선을 꼭 붙잡고 있는 그런 상황에 비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자가 이런 자세와 태도로 현실의 고난을 이겨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소망을 가지고 산다고 해서 고통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이런 고통과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많이 문제가 됩니다. 때로는 불치병에 걸리기도 하고, 때로는 믿음에서 떠난 자녀가 있기도 하고, 때로는 그토록 내가 바라고 원했지만 번번이 내가 그처럼 준비하고 애를 썼지만 기대했던 바대로 되지 않는 그런 어려움도 겪기도 하고, 그러나 성도는 단지 보편적인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겪는 어려움만이 아니라 중생한 영혼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겪는 고통과 어려움도 겪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훨씬 더 고난이 많아요. 예수 믿으면 고난이 사라진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삶은 더 악하고 음란하고 폐역해져 가는데 삶이 더 여유롭고 아무런 고통이 없다. 그것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함에 대한 증거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고린도 후서에서 1장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고 고백했습니다. 아, 이제 끝이구나. 이제 죽었다고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바울은 고통과 어림을 겪었던 것입니다. 이 고통이 얼마나 어려운 고통이었는지, 이것이 때로 우리에게 걸림돌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구원의 확신까지 흔들리게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다 이런 연약함을 다 가지고 있어요. 바울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어서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처음에는 너희라고 말을 했다가 자신을 포함한 로마 교인들, 아니 우주적 교회 모든 보편적 성도는 다 이런 고통과 어려움을 겪는다는 사실을 말씀하기 위해서 우리라는 표현을 계속 사용했습니다. 12절부터 우리라는 표현을 계속 사용했습니다. 그러면서 25절에서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참음이 뭡니까? 참음은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구원받지 못한 신자가 살아가야 될 삶의 방식과 자세와 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면에서 성도의 견인교리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왜 느슨해집니까? 왜 뒤로 물러갑니까? 그 이유를 잘 살펴보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는 이 말씀에 합당하지 못한 자세와 태도를 가지게 될 때 신앙생활이 느슨해지는 거예요. 잘못하면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배도라는 것이 반드시 교회당에서 나가야 배도가 아니에요. 심적으로 복음에서 멀어진 상태, 배도의 상태예요. 바울은 이런 사실을 전제로 오늘 본문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극한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인내함으로써만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데, 양자될 것 곧 몸의 구속을 받게 되는데, 그런데 마지막까지 인내하고 참으라는 이 요구 앞에 우리가 너무 연약하다는 사실이죠. 여기 연약할 때라는 이 말, 제가 이미 로마서 5장 6절 강의를 할 때 설명을 드렸지만, 이 말은, 연약할 때라는 이 말은 영적으로 무능하여 유혹과 죄가 공격해 들어올 때 알면서도 이길 힘이 없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연약함은 어떤 것을 가리키는가? 이런 부분과 관련되어 있기도 하지만 이 연약함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 12장에서 서술한 것처럼, 거기 보니까 뭐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박해받고 매맞고 죽을 뻔했고 이런 말씀이 쭉 나타나죠. 이런 고난을 가리키는가? 아니면 본문 26절에서 밝히고 있는 바대로 마땅히 기도해야 될 바를 알지 못하는 성도의 연약함을 가리키는가? 본문에서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라고 할 때 이 연약함은 문맥으로 우선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26절 말씀 안에서만 이해하면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는 성도의 연약함만 보게 되죠. 물론 이것도 연약함이에요. 연약함이 아니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선적으로 문맥으로 볼 때 이 연약함은 어떤 연약함으로 이해되는가 하면 현세에서 당하는 고난과 관련된 성도의 연약함으로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을 가진 신자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말해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긴 하지만, 그러나 고통과 어려움이 너무 극심해서 실족하기도 하고 구원의 확신에서 멀어지기도 하는 어려움을 겪기 때문이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8장 구원의 확신난 제4절에 이런 내용이 진술되어 있습니다. 참된 신자일지라도 구원의 확신이 여러 면으로 흔들리고 줄어들며 한때 중단될 수도 있다. 이는 확신의 보존을 등한시함으로 양심의 상처를 입히며 성령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특별한 죄에 빠짐으로 갑작스럽거나 강렬한 시험을 당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의 얼굴빛을 거두심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라도 빛도 없이 어둠 속을 걷는 고통을 겪게 하심으로 나타난다. 언제 확신이 흔들리고 줄어들고 중단되는가? 확신의 상태를 잘 유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양심의 상처를 입게 될 때, 성령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죄를 범하게 될 때, 갑자기 강렬한 시험이 닥치게 될 때, 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의 얼굴빛을 거두실 때 뿐만 아니라 빛도 없는 어둠 속을 걷게 될 때 신자는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는 일들도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연약함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기도해야 될지 모른다는 이 말씀도 이런 문맥 안에서 이해되지, 이런 문맥을 간과한 채 그냥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른다. 그게 우리 연약합니다. 그래서 곧바로 기도라는 주제로 그냥 가버리는, 그러면 사실 본문 26절에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말을 제대로 읽어내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연약함이라고 하는 이 주제는 단지 우리가 간과할 바가 뭔지 모르는 성도 갖고 있는 무지, 이걸 가리키는 것으로만 봐서는 안 되고, 문맥상으로 볼 때 신자가 마지막에 구원을 받게 되지만 그러나 그 과정이 너무 지난하고 어리고 힘들어서 고난 가운데 겪고 있는 어려움, 이로 인한 성도의 연약함, 구원의 확신도 흔들리고 실족하기도 하고 하는 이런 것을 염두에 둔 표현으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신자의 연약함의 의미를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이 연약함의 원인이 뭐냐라고 말하면, 다시 말해서 힘이 없는 무능의 상태로서의 연약함의 원인이 무엇이냐면 다름 아니라 죄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연약해졌는가? 죄 때문이에요. 신자는 죄 때문에 허무한 데 굴복하고 썩어짐의 종노라는 피조 세계에 속해서 살아야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지만 아직까지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못하므로, 제가 두 주나 연속해서 말씀드렸죠? 완전히 성령화된 존재가 되지 못하므로 우리는 세상에서 이런저런 고통과 어려움을 겪습니다. 우리 안에 죄성도 남아있어서 마음에는 소원이 있지만 그 소원대로 다 행하지 못하는 연약함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고, 바울은 이런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고 탄식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탄식은 바울만의 탄식이 아니죠. 이 탄식은 모든 신자들, 중생한 신자라면 반드시 드러낼 수밖에 없는 탄식이라고 할 수 있겠고, 이런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15절에 증거하고 있는 바, 하나님께 나아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26절 말씀은 이런 말씀과 연결해서 이해됩니다. 그러니까 신자가 고통스럽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게 돼요. 이것과 기도를 연결시켜야 돼요. 신자에게 있어서 기도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자에게 있어서 기도는 강력한 능력이요 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뭐 기도 자체가 무슨 신비한 힘과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니고, 기도 자체가 힘이 있는 것은 강하신 하나님이 역사하는 도구요 통로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연약한 신자가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하고 강력한 수단은 다름 아니라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30년 거의 지났네요. 우리나라의 최초 강해 설교를 소개한 분이 누구냐면 영국의 데니스 레인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었습니다. 그래서 두란노에서 이분을 초청해서 강해 설교 세미나를 처음 개최한 사실을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떤 책을 썼는가 하면 기도 하나님의 무기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기도가 뭔가? 이런 면에서 기도는 고난 많은 세상에서 영적인 싸움을 쌓아나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기도는 새하늘과 새 땅을 믿고 바라보고 기다리는 신자의 현실을 살아가는 방편입니다. 우리의 간구와 탄식 소리를 들으시는 주님을 의지하는 제자로서의 삶의 방식이에요. 예배 순서 중에 들어가는 하나의 순서가 기도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기도가 뭐냐? 고난 많은 세상을 살아내는,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완전히 구원받지 못한 그 현실을 살아가는 일관된 그리고 일반적인 삶의 자세와 태도가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렵고 힘들 때마다 신자는 당연히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하며 기도하게 되고, 그러지 않는 순간에도 하나님과 호흡하며 교제하고 교통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라고 하면, 이미 말씀드린 바대로 기도할 때 마땅히 구해야 될 것이 뭔지를 알지 못하는 무지라고 하는 이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력한 무기를 갖고 있는데 이 강력한 무기를 강력하게 사용할 수 없는 치명적인 약점을 갖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뭘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냥 아프면 낫게 해주세요. 힘들면 건져주세요. 이거밖에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의사소통의 수단을 단지 그런 것으로만 사용한다고 하면, 아이가 엄마 앞에, 엄마 아빠에게 와가지고 엄마 사랑해요, 저 이런저런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엄마 그때 격려해 주셔서 제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몰라요, 이런 말들은 전혀 하지 않고 아프고 힘들 때마다 그냥 도와주세요, 채워주세요, 먹여주세요, 이렇게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이 의사소통의 수단인 이 언어가 얼마나 유치한 수단이 되고 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보시면요, 어떤 경우에 기도를 가만 듣고 있으면 저분이 자기 영혼을 망치려고 저런 기도를 하는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전에 뭐라고 기도했는지, 어떻게 기도했는지 과거를 한번 돌아보세요. 지금 생각하면, 야, 내가 그때 정말 무지한 짐승 같았구나. 내가 도대체 뭘 믿고 그런 기도를 했을까? 이런 반성적 사고를 하는 경우들 없지 않지요. 그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뭡니까? 우리가 얼마나 무지한 존재인가 하는 거예요. 중생한 신자가 이런 연약함에 쌓여 있습니다. 때문에 무엇을 어떻게 구해야 되는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기도해 됨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 경우도 많으며, 기도하더라도 사도 야고보가 말한 바대로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할 때도 참 많고, 때로는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되는 것을 가지고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그게 우리예요. 이런 연약함을 갖고 있는 한 마지막 날까지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는 것은 그럼 불가능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런 인간의 연약함을 어떻게 도우시는가에 대한 말씀이지, 단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내용도 잘못된 경우도 많지만 기도의 자세와 태도도 잘못된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내가 그분의 자녀라고 하는 관계성 안에서 기도가 응답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한 채 지성이면 감천이다 라는 표처럼 지성을 드리면 신이 감동해서 인간의 간구를 듣는다라고 하는 이 이방 종교인들처럼 그렇게 기도를 이해하는 분들도 많죠. 우리 연산교회인들 중에는 그런 분이 없으리라 생각하지만 일천번제인데 일천번의 번제로 이해해서 천일 동안 한 3년 되겠죠. 지속적으로 새벽기도마다 뭐 1,000원씩 뭐 돈이 많은 분은 10,000원씩 그렇게 헌금을 하고 자기 손을 아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어떤 분들은 불치병이나 큰 어려움에 빠지는 경우 용하다라고는 권사님이나 기도원을 찾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의 엄중한 징계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징계를 끝까지 겸손한 마음으로 잘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기보다 마치 때리는 아버지의 손을 붙잡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심에도 불구하고 겸손한 자세로 다름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징계를 거듭 차려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기도하는 분들도 없지 않아요. 이런 면에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간구와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우리의 간구와 기도가 우리가 간구한 바대로 응답되었다면 여러분과 저는 벌써 죽었습니다. 여러분들 어린아이에게 어린아이가 요구하는 것마다 다 줘보세요. 칼 달라 칼 집어주고 불 달라 불 집어줘보세요. 그가 살겠습니까? 죽습니다. 벌써 사고 나서 죽었어요. 인간 부모가 그렇다면 우리의 존재 근원 자체요 우주 만물의 근원이신 하나님이야 더 말할 것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간증만 하는 것은 그것은 유치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세 번 재해주기를 기도했지만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했던 것을 간증했습니다. 따라서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이런 연약함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서 그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런데 이 일을 우리가 제대로 못하니까 이 연약함을 누가 담당하신다고요? 성령께서 담당하시다는 것. 구속사역을 우리 스스로 이룰 수 없으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성자 예수께서 담당하셨죠. 구원받고 난 다음에 구원의 여정을 지속할 만한 실력과 여력이 없기 때문에 그 연약함을 성령님이 이런 방식으로 담당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26절에서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라고 말하지 않고 이와 같이 성령도 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말은 마찬가지로 또한 그런 뜻입니다. 성령을 빼버리면 마찬가지로 또한 이런 뜻이 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말한 내용과 연결해서 오늘 본문 26절을 이해된다 그 말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또한 이렇게 말했는데 이와 같이가 뭔지 모르고 글을 읽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지시대명사나 앞에 있는 내용을 받는 대명사가 있으면 그게 뭐지? 대시 뭐지? 후가 뭘 가리키지? 라고 배웠잖아요. 우리가. 그죠? 그러면 이와 같이라고 말할 때 이와 같이라는 이 말이 염두에 둔 표현이 뭐냐라고 하면 16절 말씀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라고 말씀했죠. 성령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몸소 우리 자신의 영혼 안에서 우리 영혼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신다 그랬는데 이런 방식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 지금 그렇게 2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넌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성령께서 증언하시는 것처럼 또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도우신다고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이런 연약한 존재. 더 나아가면 이미 말씀드린 바대로 우리가 고난 많은 세상을 살면서 겪는 고통과 어려움을 이겨낼 능력이 없는데 이런 연약함을 성님께서 다 헤아리시면서 그러면서 무엇을 어떻게 간구해야 될지 간구하실 뿐만 아니고 어떻게 간구하시는가 하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 우리에게 기도할 것을 가르쳐주신다 혹은 우리 대신 간구하신다는 뜻으로만 26절을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앞에 있는 문맥을 가지고 26절을 이해해야 돼요. 참으로 기다려야 그랬는데 아니 나에게 참아낼 능력과 힘이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26절이다. 그런 말이죠. 소망을 가진 신자는 어떤 환난 속에서도 참아내야 되지만 문제는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인데 감사히도 바울은 이 연약함을 담당하신다고 어떤 방식으로 탄식하면서 기도하시면서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간구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서 친히 간구하시되 탄식하시는 방식으로 우리 연약함을 담당하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말할 수 없는 탄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것을 바라보면서 신음하시고 탄식하세요. 그리하여 말 없는 혹은 말을 초월한 기도로 바꾸십니다. 그 신음을 기도로 바꾸세요. 단지 그냥 끙끙 앓는 소리만 하게 하지 아니하시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삶을 살게 된다는 말입니까? 때로는 끙끙 앓는 소리를 합니다. 신음 소리를 내요.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아프면 힘들다고 신음 소리를 내야 돼요. 그런데 성령은 이 신음을 기도로 바꾸시는 일들을 행하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 안에서. 가끔 우리에게 기도하기는 해야 되는데 기도할 수 없을 때가 있고 기도하되 말문이 막혀가지고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도 있습니다. 그때는 너무 안타까울 때예요.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성경을 어떻게 읽는가 하면 절대로 묵독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입으로 소리를 내어서 읽습니다. 옛날 우리 어른들이 천자문 읽을 때 눈으로 읽었나요? 그런 법이 없었습니다. 다 입으로 소리 내어 읽었습니다. 그래서 글 읽는 소리를 다 부모들이, 선생님들이 다 들었어요. 사도행전 8장에 예루살렘에서 예배하고 내려갔던 에티오피아 내시 그에게 누가 다가갔습니까? 성령께서 빌립을 보내서 빌립이 다가갔죠. 거기에 보니까 사도행전 8장 30절에 이 광경을 보고 뭐라고 누가는 기록했는가?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뇨? 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 52장 끝부분부터 53장을 읽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는가 하면 에티오피아 내시가 글을 소리내 읽었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말씀을 읽을 때만 소리내었던 것이 아니고 기도할 때도 소리내어 부르짖었습니다. 시편을 보십시오. 다니엘도 마찬가지였죠. 이 30일 내에 누구든지 어떤 신이나 왕에게 절하거나 기도하면 죽이겠다라고 엄포를 놓고, 아니 엄포가 아니죠. 왕이 의인까지 찍어놓고 다니엘을 그 트릭에 걸려들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다니엘서 6장에 나타나죠. 다니엘이 그때 어떻게 했겠습니까? 밖에 들릴까 싶어가지고 소리 안 내고 기도했을까요? 성경 물론 말하고 있지 않지만 예루살렘 쪽을 바라보고 소리 내어 기도했습니다. 세 번씩.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빠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소리 내어 간구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라고 말했어요. 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이라는 말, 이 말할 수 없는이라는 이 말, 표현하지 않은 혹은 표현할 수 없는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 말의 의미를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표현하지 않은이라는 뜻으로 이해되는지, 표현할 수 없는이라는 뜻으로 이해되는지, 그러니까 표현할 말이 없는이라는 뜻인지, 아니면 말이 없는 침묵의 상태를 말한 것인지, 이거를 명확하게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있어요. 우리가 너무 어렵고 힘들 때 어떻게 간구합니까? 소리내어 기도하지, 그죠? 소리내어 간구할 힘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끙끙 신음 소리를 내면서 기도합니다. 그마저 소리를 낼 힘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말 없는 상태에서 속으로 그냥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성령이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제기할 수밖에 없는 하나의 질문을 갖게 됩니다. 그게 뭔가 하면, 아니 성령님도 기도를 들으시는 성부와 성자와 같은 신성을 지닌 하나님인데 기도를 들으시는 성령님이 기도하신다니 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성령께서 도대체 누구에게 간구하시는가? 이런 질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의아할 필요가 없습니다. 의아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자도 육체로 계실 때 성부께 간구했기 때문이고 심지어 영화롭게 된 상태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도 우리에서 친히 간구하신다고 히브리서 기자가 7장 25절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성자도 간구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간구하신다는 것을 이상스럽게 생각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다만 뭐가 다릅니까? 예수님은 우리 밖에서 간구하시고 성령님은 우리 마음 안에서 간구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뭐가 다릅니까? 그리스도는 성경이 계시한 내용의 빛에 비추어서 우리가 알만한 일을 위해서 간구하시고 성령은 우리의 지성과 마음으로 다 헤아리지 못하는 일을 가지고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다른 것입니다. 그러면 성자와는 달리 우리 마음 속에서 성령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도대체 이 말씀이 우리 대신 간구하신다는 말씀인가?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서 간구하신다는 말인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성령이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 성령께서 우리 대신 간구하신다는 이야기인지 성령께서 우리 영혼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간구하도록 하신다는 이야기인지 이 내용을 아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분명한 것이 뭔가 하면 기도해야 될 바를 알지 못할 때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와 따로 기도하시든지 우리를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든지 어쨌든 간에 성령은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는 사실은 틀림없어요.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서 아버지께로 가실 그날을 앞두시고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너희 속에 계시겠다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둘 다 맞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있으면서 우리와 따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는 뜻도 되겠고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기도하신다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뭐가 맞다 틀리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사실 성께서 우리 속에서 우리와 함께 우리를 위해 친히 그것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가 얼마나 큰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일당 백 아니 일단 천 아니 일단 백만 십만을 담당할 수 있는 아이들이 예전에 좋아했던 마징가 Z 같은 응? 그런 어떤 뭐 로봇이 하나 있다. 그게 우리 무기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 어떻겠습니까? 든든하겠죠. 그죠? 그런데 우리 속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사를 자신의 뜻대로 섭리하시며 어그러진 것을 마침내 곱게 펴시고 황폐한 땅을 새롭게 하시는 온 우주를 다스리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가 얼마나 큰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큰 분이 말이에요. 27절에 이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신다 그랬죠. 자, 여기 마음을 살피시는 이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이것은 성부를 가리킨 것으로 보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뭐라고 표현하죠? 엘샤다이, 뭐, 전능한 하나님이다. 혹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이다. 혹은 만군의 여호와,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인자다 라고 계시하기 전까지는 족장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았을까요?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소개하는가 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그만 소개해요. 야곱은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했죠? 내 아버지 이삭에 경외하는 분으로 소개했어요. 하나님을 소개할 때. 그 말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이름을 출애굽기 3장에서 계시하기 전까지는 잘 몰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전능한 하나님,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 이 하나님을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지금 묘사하고 있는가 하면 마음을 살피시는 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이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을 살아가다 보면 가장 어렵고 힘들 때가 뭡니까? 어렵고 힘든 상황도 상황이지만 그 상황에서 내가 겪고 있는 상황과 형편을 전혀 헤아려주지 못하는 말들을 막 옆에 사람들이 할 때 그게 더 죽겠어요. 그게 더 힘듭니다. 고통이 여전하고 줄어들지 않음에도 위로가 되는 때는 어떤 때입니까? 이런 나의 답답함과 어려움을 헤아려주는 사람이 옆에 와서 내 마음을 헤아려 줄 때죠. 그런데 본문에 보니 하나님을 우리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그래요.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인지요. 여기 살피신다는 이 단어 고찰한다, 상고한다는 그런 뜻으로 대부분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본래 횃불을 들고 옛날에는 후레쉬가 없었잖아요. 횃불을 들고 컴컴한 어떤 건물이나 동굴에 들어가 가지고 특정 물건이나 사람을 찾는 데서 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이해해야 될까요? 마음을 살피신다는 것을 감시자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놈 잘하나 못하나 내가 두고 보겠다. 이런 자세와 태도로 우리의 마음을 살피신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 생각하고 통달해서 우리 마음을 능히 헤아리시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연약한 사람의 마음을 후비에 파는 그런 분으로 우리 마음이 역사하지 않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흥미롭게도 살피신다는 이 단어가 성부 하나님 외에도 물론 뭐 성령님도 성자도 마찬가지겠지만 성령님과 함께 쓰이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살피시는 분이 성부만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바울은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한다 그랬어요. 무한한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과 그분의 생각과 계획과 작정을 아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생각을 다 헤아리지 못해요. 그런데 성령은 어떤 분이라고요? 그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신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시는 그분께서 우리의 필요를 알고 하나님께 간구하시니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가 얼마나 클까요? 앞서도 말씀드린 바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는 것을 기도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되는 것을 가지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시니 그분은 하나님의 뜻도 알고 그분이 우리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의 상태도 잘 아시죠. 바로 그분이 우리와 함께 우리 속에서 우리의 피를 위해서 간구하시되 탄식함으로 신음하면서 간구하시니 그 기도가 어찌 응답되지 않겠습니까? 신자의 구원이 확실한 이유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분명하고 효과적으로 간구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응답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메시지가 뭔지 도무지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신음 소리와 탄식 소리도 다 아세요. 사람은 모릅니다. 엘리 제사장 한나가 번인나로부터 격동을 받았죠. 자녀를 낳지 못했습니다. 옛날에는 오늘 저녁에도 이사회에서 강의 때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자녀 못 낳으면요 여자 구실을 못하는 거예요. 시댁으로 쫓겨 아니 친정으로 쫓겨갑니다. 우리 여성도님들 이 시대 잘 태어나셨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한나가 탄식하며 기도했는데 그 탄식의 소리가 뭔지 그의 마음의 생각이 뭔지 못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대낮부터 술을 먹고 와가지고 지금 기도한다라고 책망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나의 소원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낳게 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느 부모가 자녀가 달라는 것만 주는 자녀가 있고 이 세상에 어느 부모가 주지 않아야 될 것을 품에 가득 안겨주는 부모가 있나요? 그런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깊은 것이라도 통찰하시는 성령님은 말할 것도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단지 기도할 때 우리의 연약함을 성령께서 어떻게 담당하신가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주제별 성경 보면 자칫 이런 오류에 빠지는 거예요. 문맥을 떼버리니까 성령은 우리가 간구할 때 뭘 위해서 간구할지 모르니까 그걸 위해서 기도한다. 그런 일로 역사하신다. 이것밖에 모르는 거죠.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문맥을 잘 살펴보면 단지 무엇을 구해야 될지 모를 때 우리의 역함을 담당한다는 그런 뜻이라기보다 현세에서 당하는 고난과 관련된 연약함을 담당하시는 분으로 그 안에서 기도하시는 분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우리 스스로만 책임져야 된다면 우리의 구원처럼 불안한 것은 없습니다. 마치 대살 아이에게 부산에 가가지고 부산 삼촌 댁에 가가지고 부산 삼촌 댁에 돈 2천만 원을 전달해 주라 이렇게 말하는 것 똑같아요. 그 업무를 달성할 수 있겠습니까? 그 심부름 할 수 있겠어요? 못합니다. 우리가 마치 그런 사람이. 그런데 자녀를 보낼 때 매우 똑똑하고 강건한 종을 딸려 보내면 부모 마음이 어떻게 어떨까요? 그것도 그 종이 항상 그 아이를 아끼고 돌봐왔던 선생님이라면 어떨까요? 평안해하겠죠, 그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우리를 성료로 거듭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역사하도록 하여서 참된 구원의 날이 도래하기 전까지 겪게 될 극심한 고통과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인께서 이 연약함을 반드시 담당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실 것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절대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탄식하시고 신음소리 내시고 기도하고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우리는 얼마나 무지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갈 바를 알지도 못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갈 곳을 가르쳐 주시고 가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정작 약속의 땅을 선물로 주었지만 그 선물도 제대로 관리할 능력이 없는 존재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고 바로 저희가 바로 그런 존재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준 선물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우리가 어떻게 참된 구원의 날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기 위하여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겠다 약속하셨고 그 약속하신 바를 우리 가운데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탄식함에 간구하신다는 이 말씀 저희가 함께 살펴보면서 이 말씀이 주는 위로가 얼마나 큰지를 저희가 상고했습니다. 주님, 삶은 여전히 고단하고 어렵습니다. 신자로서의 삶을 산다는 것이 우리 신뢰에 못 미치는 그런 버거운 일임을 저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섬길 수 있겠으며 우리가 어떻게 죄의 세력을 죽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령으로 저희와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끝까지 우리와 동행하신다 약속해 주셨사오니 이 귀한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면서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다 마치고 흠도 티도 없는 것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놀란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렵고 힘들고 특별히 좌절하고 낙심하고 영적인 깊은 암울함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 지체들을 주께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보루라고 여겨졌던 그 뚝까지 무너질 때 나는 더 이상 가능성이 없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 가운데 처해 있을 때조차 그렇지 않다.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내 자녀다. 신음함에 간구함에 부르짖게 될 때 그 상황을 끝까지 견디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역사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분투할 수 있는 주의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영원한 천국에서 함께 만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일들을 이루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돌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공주들을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하옵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